우리 오랜 시간 함께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랍게 하나님 변화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형통은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직 한국만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자아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또한 진정한 형통의 삶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이 1938년부터 85년 넘도록 이어져 온 이 행복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인간이 평생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학생과 보스턴 빈곤층 소년을 시작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1300명이 되는 사람들을 3세대에 걸쳐서 모든 삶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뇌 스캔과 혈액검사, 영상 인터뷰까지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우리의 관계는 더 건강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05세 되신 기독교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과학과 또 100세를 넘긴 철학자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함께함이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 함께하심을 붙들며 진정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회에서 BBS가 있는데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Prison to Palace, 감옥에서 왕궁까지, 왕궁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주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어쩌면 그 BBS가 하는 그 주제의 전조, 프리뷰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감옥을 가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장 요셉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은 이민 생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국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팔려졌죠. 형제들로부터 강제 이민으로 가게 되면서 종이 되어 일하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레, 태양신이라고 하는 레가 주신 자라는 거예요. 태양신이 주신 자라고 하니까 이방신을 강하게 숭배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를 섬기고 있는 보디발,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국방장관이나 어떤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호실장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그 집에서 살면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신매매로 찾아온 이 요셉에게,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종처럼 그 집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나름 고만고만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의 삶을 가지고 보면 우리 한인들 이민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구어냈던 그런 삶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의 삶은 더군다나 무엇까지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에서 적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서 보면 여인이 날마다 자신을 와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을 요셉은 매일마다 뿌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 노력했던 이 요셉의 삶, 그게 쉬운 삶이 아니죠. 우리가 한 번의 유혹을 이기는 건 쉬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은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여러분 성공하십니까? 여러분 잘 성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힘든 게 뭐냐면 한 번 이겨서 성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일마다 이겨야 돼요. 날마다 찾아오는 한식과 양식과 중식과 태국식과 베트남식과 이탈리식 여러 가지 스테이크와 양식까지를 다 내가 이겨내면서 다이어트를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을에 한 번 정도 눈 감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삶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아름답게 스토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더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쳐서 유혹을 이겨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로 몰아냐면 억울함과 오해와 자신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 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화가 나는 구절이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을 따라다니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텐데 아니, 이러한 삶을 누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대요. 형통.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형통이란 단어를 2장 3절, 2절 3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의 삶을 가지고 요셉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한 가정 총무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 재반 상황을 자기가 다 전체로 관할한다고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의 단어를 잘 보면요,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의 단어는 원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의 이 단어는 셀라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의 성공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위가 올라가는 이러한 주변적 상황의 그 형통은요, 셀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단어는 달라요.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형통이 뭐죠? 여기서 형통의 사전적 정의는 돌진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형통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 의미로 형통을 바라보니까 요셉의 삶이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지금 오해를 받아서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계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형통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형통은 찰라흐라는 형통이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음지와 어둠 속에 걷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통이요. 그 형통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거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고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21절과 23절은 끝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많이 적었습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지고 우린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안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오해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내용을 적어놨어요. 근데 앞과 뒤가 뭐를 싸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요셉의 스토리를 감싸 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형통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형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DTS로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Don't cross the line. 그러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난은 사람의 기준을 흔들어 놓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하나님이 날 돕지 않을 것만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17년 동안 17살 소년은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단어는 어쩌면 절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억울한 그 팔려갔던 모습, 언어의 장벽, 문화 충격, 그리고 그는 연고도 없었던 그냥 팔려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엎친 데 겹친 고통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 속에서 이 성적인 유혹, 그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었던 유혹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요, 단순히 윤리적 경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경계를 지켜낸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바운더리를 그는 지켜냈다라는 거죠. 유혹의 메시지는 늘 같아요. 이것만 해도 괜찮아. 이 경계만 넘어서도 괜찮다고. 지금은 예외라고. 너의 삶 가운데 그거를 생각할 시간이 있냐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이 너를 지키는 울타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형통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인간의 즐거움을 죽이지 않는데 오히려 기쁨을 더 깊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울타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없애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없앨 때 우리의 삶이 이게 옳은 줄 알고 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규정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규칙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요, 죄의 역사이잖아요. 죄의 역사. 그 죄의 역사 속에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던 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바운더리였어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인간들을 흩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왜 무너졌습니까? 그가 승승장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패배를 모르는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 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너졌다는 건, 무너졌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바운더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 해가 돌아왔는데 그 해가 언제예요? 왕이 마땅히 전쟁에 나가야 할 때. 근데 그는 일상의 경계, 자기가 일을 해야 할 그곳,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 왕궁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한 번의 쉼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는 어쩌면 이번 한 번만 내가 좀 편하게 지나가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번의 경계를 무너뜨렸던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경계를 지켰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모든 걸 누렸지만 그 경계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경계까지도,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의 악함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큰 결과를 초래합니까? 한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도 위반을 한번 했는데 비자를 빼앗길 뻔했대요. 그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돈 한 번만 잘 투자해서 잘 벌려고 했었는데 그 한 번의 투자로 내 모든 걸, 전 재산을 잃을 뻔했대요. 아이들 스포츠 경기 때문에 주일 한 번을 빠졌대요. 근데 그 한 번이요, 결국은 아이들의 신앙을 잃게 만들었던 결과를 가져왔대요. 여러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계를 무너뜨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광야에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 시험할 때 시험했던 그 내용이요, 예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줄 테니 너가 선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너가 선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잃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모든 걸 다 주면서 너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주신 이 경계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여주신 경계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T, Trust His Plan.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 다시 한번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 망해져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그를 정치적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관계적인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전반의 훈련을 시키며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보이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가장 젊은 날에 이팔청춘 그때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디에서 보내요? 감옥에서 보내고 종으로서 보내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그 요셉이 이뻐 보이고 모든 걸 다 맡겨요. 왜 다 맡기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또 오해를 받아요.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이 요셉에게 여러분 친위대장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법에 따르면 종은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주인에게 그런 일을 행하였으면 그를 죽여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는 죽여도 되는데 얘를,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면 그 정치적 수용소, 정치범들만 가는 왕궁 안에 있는 그 수용소로, 그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러한 누명을 받고 이 종이 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보내지냐면 그냥 일반 잡범들이 잡히는 곳, 종들이 그냥 다 모이는 그런 험악한 그러한 감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범 수용소와 같이 왕에게 눈 밖에 나서 갈 수 있었던 감옥, 그래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힐 수 있던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형통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데요, 점점 보면 그곳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 대부분 많은 분들을 얘기를 나눠보면 기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여러분 정착하면서 생활하셨을 때 이렇게 상황을 하실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서 내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때 그 유학 시절에, 그때 그 어렸던 이민 정착 초기 시절에, 내가 그 공장을 다녔던 그 시절에, 비자가 안 나와서 끙끙대던 그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때 결국은 어떤 순간들 구비구비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여정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나를 나대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어. C.S. 루이스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술을 해요. 우리는 그 연극의 내용을 모른다. 오직 1막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4막에서 나오는지 모른다. 우리가 주연인지 조연인지도 모른다. 오직 감독만이 그 대본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 우리가 비록 어느 한 가지가 전체 극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확신하며 매달릴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것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감독은 우리가 모른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 각자가 연기한 부분에서 감독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따라서 배우인 우리는 감독의 인도에 따라 잘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인생의 한 부분 중에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의 삶에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왜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자 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대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복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복을 이루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애굽 땅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애굽을, 요셉을 사용하실 거죠. 근데 요셉은 당시에 아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날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대요. 나의 불행과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의 삶이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의 방향을 돌리시는데 다른 길들을 막으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오히려 변호사의 길이나 오히려 세상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왜 닫으시는지, 더 좋은 크리스천의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몰아서 닫으시면서 한 길만을 열어주세요. 그러네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나의 불행을, 나의 힘듦과 고난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는 고난보다 더 선명한 여호와를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See the Lord clearly. See the Lord clearly. 요셉의 이 유혹과 고난의 스토리 앞에 여러분 정말 아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한번 아시겠어요? 요셉 스토리 전체에서 보다 더 자주 나오는 이 단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요셉 스토리 전체를 읽어보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총 7번 말고 한 번 더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7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복이,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39장 말씀에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것이 그냥 설명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모든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선명하게 새겨진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예요. 7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39장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PBS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린아이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어린 시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 그 경계를 지켜내며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명히 붙들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될 때 여러분 진정한 미래의 다음 세대의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안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 중에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노르웨이 작곡가 롤프 레블란이라는 사람이 쓴 작곡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한동안 피아노 앞에도 앉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눈물과 고요함 속에 멜로디 한 줄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 순간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너져 있었지만 누군가 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멜로디가 바로 이 You Raise Me Up이었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를 때까지.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이 후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저 높은 산에 올라설 수 있도록. You raise me up so I can walk on the stormy seas.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이 거친 풍랑을 걸으실 수 있도록. I am strong. 나는 강합니다. When I am on your shoulders.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서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내가 능력 주시는 것 안에 나는 더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삶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거친 풍랑과 파도 위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싸구려 형통을 추구해왔어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못 가졌어도, 모든 걸 잃었어도 포기할 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왜 없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정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가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 건강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황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뿌리를 내리다 보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끝나는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시작점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이었다고, 이것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의 형통, 무엇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그 하나님 안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한 번에 드려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